10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신이 넘어가는 11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고넬료 집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서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했다. 거기에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고넬료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 코어 사람들을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을 모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과 비견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20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거예요.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냐면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만 온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11장에 가면 6명의 그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같이 옵니다. 베드로만 온게 아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유대인들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다. 이게 이제 45절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어제였죠. 어제 나누었던 잘못된 기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이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그 요나의 말씀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내야 되는 사람인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억지로 감당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다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어제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 요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가 그 성읍 밖에서 이제 그 성읍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햇볕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방농쿨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방농쿨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와서 그걸 다 갉아먹어요. 그때 요나가 막 화를 내죠. 성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방농쿨 하나라도 가지고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저기 성읍에 있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의 사람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영혼들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존귀한 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네가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니느웨 있는 저 이방인들, 저들도 내가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같아요.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 한번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이 프레임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인가? 늘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4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6절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부어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온 신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고 방언을 막 합니다. 방언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죠. 선물이죠.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이 방언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언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 하나님을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worship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어떤 중언부언하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은사예요. 그리고 프리칭, 티칭의 그 선물을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욕심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은사, 이 직분을 사용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정말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이것을 매일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저를 막 드러내게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47절로 넘어가 볼까요? 4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자, 이제 성령의 세례가 이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뭐 베드로가 무엇을 이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냐면 이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똑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10장까지 몇 번이나 나오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지면 이게 바로 가톨릭에서 하는 일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칠성례가 있죠.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의식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물 세례를 통해서 그 거듭남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바꾸면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종교가 하는 행위예요. 모든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이 어떠냐? 그러면서 물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과 믿음,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의 이 관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령의 세례, 그죠? 내면의 이 거듭남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면적으로만 누리면 끝나면 되는 거지 왜 꼭 물세례를 주게 했을까? 그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물세례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턴을 유지하는 걸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물세례를 받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변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내면적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외형적 사랑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 주일 야고보서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있습니까?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한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